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4절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온 세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노준 목사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다 알고 계시고 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농담을 해도 다 진담으로 받아들이는데 목사님은 저랑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저한테 좀 본받고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와 정반대의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바뀌네요. 지하 예배실은 그대로 있는데 바깥이 자꾸 바뀌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다음 뭐가 바뀌면 또 오겠죠. 오늘 목사님 되니까 목사님 참 점잖으시고 귀하신 목사님이 또 사역을 하셔서 좋고요.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청년들이 입구에 많이 서 있었어요. 아주 무슨 대화가 너무 진지하고 즐겁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 제가 바뀌는 중직자 세미나 겸 오후 예배. 그럼 예배입니까? 세미나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도 되고 세미나도 되고 세미나도 되고 예배도 되고 이 두 개가 상당히 좀 극과 극이거든요. 세미나는 고민하는 거고 예배는 은혜 받는 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하여튼 떨립니다. 제가 잘 안 떠는데 오늘 조금 떨리네요. 오후의 시간은 우리 목사님께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은 어떤 물리적으로 뭐 몇 분이 지나갔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중직으로 뽑히셨든지 이미 중직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앞으로 받으실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성령의 메인 성도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배의 설교라고 믿으시거든 그렇게 믿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하신다 하고 얘기해지거든 강의하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강의는 이해시키는 거고요, 설교는 선포하는 거죠.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의 그 프로슬로기론의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한 말이 있는데요, 잊혀지질 않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성도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성과 믿음은 극과 극인데 이성을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이성을 활용하여서 세미나로 들으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신데 할 수 있으면 두 개 다 받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섯 번의 귀한 시간을 마련하셨는데 저를 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성령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기쁘고 또 교회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할까요? 아마 이 중에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3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예수 믿었다. 아, 그때는 다녔죠. 믿은 게 아니겠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한 60년, 70년 동안 다닌 분도 계실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예수를 바로 만났다면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나 한번 예수 한번 잘 믿어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믿는 것 같이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고? 어정쩡하게 교회만 믿는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믿는 것 같고 교회만 믿는 것 같은데 시장 가면 전혀 안 믿는 사람 같고 이게 뭐고? 이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나예요. 이래도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내가 좀 앞으로 내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 10년 동안 더 예수를 믿다 갈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남아있는 날 잘 믿고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있죠. 아멘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원이 그냥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믿고 싶은 소원은 내게 있으나 믿어지는 게 내게 있지 않더라고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내가 충성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내 힘으로 된다면 신앙은 필요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버킨 겁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나는 엉뚱한 데 빠지고 탄식하다가 끝날 겁니다. 먼저 귀한 직분자들로 뽑히신 분들 뭐 뽑혔다 안 뽑혔다 그 중요 안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뽑히다면 하나님 나 왜 뽑으셨습니까? 안 뽑혔다면 하나님 나도 중직에 뽑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뽑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왜 안 뽑혔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결판을 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니 안 찍으시나? 니 안 찍으시나? 어떤 분이요? 전체가 52명이 투표했는데 투표 맡기고 나한테 와서 자기한테 와서 아! 교수님 이번엔 될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이 적어도 압수한 사람이 9명인데 투표장에 나온 건 2표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도 교수님은 날 만나가지고요 목사님 아, 이 새끼들 못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감 없이 그래서 의역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인지 1년 동안 휴직했습니다. 강의 안에 교실에 들어가면 글마들밖에 안 보인대요. 앞으로 왜 했노?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다 목사, 교인들이에요. 그게 우리 실제예요. 우리가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지만 앞에서는 그렇지만 속은 다 더러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하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뽑으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결심이 있으면 오케이. 또 아하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안 뽑았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뽑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옵나이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뽑혀서 세미나를 한다니까 두 가지 진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리지 청년들이 잘 들으시고 내리셔도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독일의 유명한 20세기의 대스칼이라고 부르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그레고리안 대학에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레고리안 대학이 있어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내가 간접으로 듣고 요약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이 땅 위에 있었던 교회들을 세 종류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지는 별과 같은 교회. 여러분, 새벽에 별이 있으면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별빛 때문에 내 골목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별 볼 일이 없다. 누가 저녁에 별 보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과 나 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새벽별 보고 저 별은 하면 이 사람은 좀 맛이 간 사람이겠죠? 새벽엔 별 안 봐요. 이거는 313년부터 500년대까지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3년부터 500년대까지의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됐기 때문에 국교가 되면서 또 인정받으면서 국교로 또 변화하면서 기독교가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국민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10대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판 났거든요. 전도 안 해도 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재미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무슨 재미?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살았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저 승천하셨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 이 재미로 50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있었는데 자랑거리는 있었는데 빛을 바라지 못 부활과 승천을 우려먹고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거는 추억은 자랑하는데 지금 빛을 내지 못하는 시대가 313년부터 500년대까지의 기독교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새벽에 지는 별과 같은 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지는 달과 같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달이 있으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새벽에 달이 밝아요? 안 밝아요? 안 밝아요. 저녁달은 밝지요. 저 동편에 뜨는 저녁달은 와 밝다. 새벽에 달 보고 와 밝다. 안 그럽니다. 모양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이것은 5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의 중세교회를 말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렇습니다만은 중세교회는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모여서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삽니다. 교회 때문에 성직자가 살고요. 교회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교회 때문에 관리자들이 살고요. 교회 때문에 장사들이 살아요. 지금도 유럽에 여러분 여행해 보셨겠습니다만은 큰 교회 가면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보다도 구경 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한 40명 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300명씩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구경 온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거든요. 그 돈으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밖에는 카페가 있고 음식점이 있고 선물 가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은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지는 달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더 이상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봉사와 희생과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까요? 군인들 중에 헌병이 센 군인, 군대가 좋은 군대입니까? 안 좋은 군대입니까? 유사들도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헌병이 센 군대는 좋은 군대가 아니에요. 헌병은 탈령병들을 잡아들이는 곳, 죄진 군인들을 잡아들이는 곳이거든요. 헌병이 없어도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어야 좋은 군대가 안 되겠습니까? 경찰이 센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쁜 나라일수록 경찰이 세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중세 1500년까지의 교회는요.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희생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수고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때문에 내가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밥 벌어먹고 살고 내가 교회 관리하면서 교회 충성하면서 교회 마당을 카페하면서 장사하면서 내가 살았던 교회는 멀지 않아 사그러지는 새벽에 지는 해와 달과 같은 교회라 그렇게 비유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떠오르는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교회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큰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라고 지명을 하는데 이때의 특징은 눈물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충성이 있었기에 거기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또 한 강의를 기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슌페드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7세기 18세기는 박스 브리테니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고 영국이 세계를 먹여 살렸다. 박스 브리테니카 영국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고 영국 때문에 많은 나라가 살았다. 아프리카도 살고 동남아도 살고 많은 나라가 살았다. 그러나 20세기는 박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는 미국 때문에 사는 나라가 많다. 미국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유익하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 But 그러나 21세기는 박스 아시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는 어떤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박스 아시아나 어느 한 나라를 지명하지 않고 아시아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이미 태양이 지는 나라고 중국은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는 나라고 인도는 아침 밥을 먹는 나라이며 코리아는 이미 가방을 들고 직장에 출근하는 나라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게 왔는가 하면 오케이. 영국과 미국과 한국 동남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었다.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박스, 영원한 평화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어떤 나라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다음 Next Generation is 박스 Christianity.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인인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젊은 청년들의 책임일 겁니다. 청년이요. 당신이 책임을 진다면 당신은 청년이요. 나이가 많을지라도 책임을 진다면 청년이고 나이가 젊었을지라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미 그는 늙은이요. 어쩌면 복음을 아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을 겁니다. 진단을 내려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새벽에 지는 별과 같은 교회일까요? 새벽에 지는 달과 같은 교회일까요? 새벽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저분 대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진단. 오늘 세미나를 겸하여 하니까 앞부분은 세미나하고 뒤에는 또 은혜가 들어갑시다. 두 번째 진단. 이건 특별히 성직을 맡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내리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내리는 진단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이제 목회를 30년 넘게 해보니까 뭐 보이더라고요. 뭐 보여요. 한국교회가 이렇구나. 이 성경하고 비교해보니까 틀리구나. 성경하고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의 목사가 한국교회의 권사가 한국교회의 성도가 성경대로 따라가는 목사가 아니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권사 물론 있지만 아니더라. 그게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두 가지 여러 개 있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석세스 신드롬이라는 게 들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공병 성공주의라고 하는 병이 들어있습니다. 목사한테도 들어있고요. 성도한테도 들어있어요. 어쩌면 목사가 그 병에 걸렸으니까 그 주는 밥을 먹는 성도도 자동적으로 성공병에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멋있는 것. 1등, VIP, MVP, 또 아니면 VVIP. 슈퍼스타 이런 것을 많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도 성공병 시대에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제게도 그런 병이 들려 있습니다. 제가 제 증상을 진단해 보니까 나도 신앙의 성공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더라고요. 완벽주의, 성공주의, 일등주의, 어떤 그룹의 대총수가 이런 말을 했죠. 사장들한테. 여러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대기업 총수의 한마디가요, 세계에, 교육계에, 정치계에, 종교계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1등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께 물어봤거든요. 주님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요, 올지도 천당 갑니까? 물어보니까 간다 하더라고요. 천국은 올지로 가는 나라예요. 왜 1등을 해야 됩니까? 수많은 그 병에 걸려서 몇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행복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행복했습니까? 모세가 행복했습니까? 사무엘이 행복했습니까? 다윗이 행복했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답해도 돼요. 설교 시간에 대답해도 지옥까지 아니하옵나이다. 누가 가장 행복했어요? 사교! 오케이, 좋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어르신이 맨발로 뛰나갑니다.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씻겨주고 바로 씻겨주고 송아지 잡아가 잔치까지 벌려줍니다. 누구? 이보다 더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당장 1등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랬습니까? 야 인마, 둘째 인마, 내 인마 아버지 돈 다 가져갔는데 얼마 남겨왔노? 안 물었습니다. 오히려 다 소잡아주고 옷 입혀주고 가르치 씻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빠가 준 돈은 다 어떻게 썼어? 돈 벌었냐 망했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당자는 꼴찌였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당자는 1등이었다. 어쩌면은 1등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에 물들은 나는 바알리즘에 빠졌을 거예요. 물신주의. 돈 있어야 된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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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만약에 내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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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한다면 내가 아마 틀림없이 나는 이 스트레스 신드롬에 빠진 사람일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될 게 없잖아요. 서울 어디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중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하나님하고 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러더래요. 어디서 싸웁니까? 이러더래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몰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 하는 말이 강남에서 싸우면요 하나님보다 돈이 이깁니다 이러더래요. 어쩌면 솔직한 말일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안 되면요 리베이터 주면서도 따냅니다. 입으로 뭐 돈을 입에 꽉 쳐넣어가지고도 따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이런 성공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실리주의적인 사상은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한테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찰스 피니 이러면 굉장히 뜨거운 변호사 부흥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복받는 게 사람의 수고에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널드 맥가브란 교회 성장학, 피터 와그너, 조지 윈버 같은 사람이 교회가 커야 된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교회는 땅이 넓어야 된다. 주상이 커야 된다. 성도가 많아야 된다. 이거를 숭배하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성장학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조지 바나 교회 문제 연구소, 바나 연구소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조지 바나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뮤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 마케팅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상품이고 성도들은 소비자고 목사는 복음을 파는 소매업자라는 거예요. 비유는 멋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나요? 난 복음이 내가 팔아야 할 상품이라 한다면 나는 그 복음 안 팔아요. 그렇게 싸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계속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헬립 호스틱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먼 핀센트 피일 박사라고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글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한테서부터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말로 바뀌어가지고 로버트 슐란트로 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LA 글로벌 가든에 가면 그 크리스탈 처치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슐란트 목사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한테 목회를 주었어요. 아들이 하다가 이거 아니라고 포기했습니다. 딸한테 그 교회를 주었습니다. 딸도 하다가 이거 아니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크리스탈 처치가 천주교로 넘어가버렸습니다. 한 2년 전인가 넘어가버렸죠. 그래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 한투로 와서 계속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심리학 뭐 이런 걸로 넘어갑니다. 한국에는 아주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모모모 목사님은 바로 수제자입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왜? 자기들이 사상이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의 원리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기억합니다. 신앙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 있다. 미국 칼빈 신학교에 교재에 가면 거기 써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칼빈 신학교는 안 가봤어요. 여러 개 가봤지만은 Base is not quantity but purity. 신앙은 양이 있지 않다. 신앙은 순수한 생명성이 있다.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신드롬이 있는지 두 번째 신드롬은요 사이클라지컬 신드롬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심리적 만족, 생활의 안정, 자기의 마음의 편안함 이것이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교회 가도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놨습니다. 한 교회 갔는데 여기는 없잖아. 다 이게 막 걸려있는 글자가 전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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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행복이야. 행복이 행복. 그 말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틀리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이고 그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주님이 원하는 그 행복인가? 성공, 만족, 평안, 기쁨, 긍정, 안정, 평안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게 되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세운 복음이 먹고 사는 생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 해결, 그러면 그 다음에 천당이란 말인가?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앞만 봐도 성경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편안함이 없이 구원을 받았고 오른편의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신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생활의 안정, 심리적 안정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도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추구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행복은 아닐 겁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요 이런 말이 제일 많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행복은 신앙은 행복에서 우리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긍정의 힘, 무조건 긍정, 긍정의 미학, 긍정의 에너지. 제가 조사 한 번에 작년 4월에 조사 그 해봤거든요. 교보문고를 조사해봤더니 한 달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14만 6천 종권이 팔렸는데 같은 종류가 팔렸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책과 긍정이라는 책이 나갔어요. 한 달 동안에 14만 6천 건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그걸 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 읽은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행복, 행복, 행복.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인가? 제가 행복의 조건 한 가지 말씀해 드릴까요? 다섯 가지입니다. 행복하려면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요, 긍정적인 증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행복하대요. 굉장히 누가 무슨 일을 잘못해도요, 아이고 좋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산이 지각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그래도 다치지 않고 온 게 늦게 왔지만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하고, 너는 맨날 지각해 이제 이런 사람하고 행복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정서를 가지라.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지 몰입하는 거, 인게이지먼트, 앙가주망이죠. 몰입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막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세 번째는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성취하는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네 번째는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행복하대요.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나는 그게 의미 있다, 그게 가치 있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다섯 번째는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대요. 이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마지막은요, 가족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아주는 사람 선배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아주 바릅니다. 물어볼게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행복이 왜 있죠? 내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거기 있습니까? 어느 날 이것이 행복으로 따라가다 어느 날 가슴이 쳐 통곡할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면 예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아우스티누스가 그리 말하죠. 이 다섯 가지는 작년 8월에 돌아가신 윌리엄 글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상담신학자의 얘기예요. 그는 그리 말하죠. I'm going to change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설교하면요, 아주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 있어. 우리 목사님은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뿅 가. 가기는 내가 지옥으로 가지. 예수가 있어야 천당으로 갑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에게로 가요. 이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위로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혼자 부르라고. 아, 그럼 어려워요? 그러면 세상사람 반주 좀 해주세요. 세상사람,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이도. 암 따라 눌러 그냥. 그럼 따라가면 되지.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한 번 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우리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멋있게 뭐 아주 뭐 심리학적으로 뭐 아주 뭐 현실요법을 해가지고, 현실요법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해결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자기 성취 뭐 의미 뭐 긍정적인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 받는데,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억수로 나빴던 사람입니다. 만나면 때리고 만나면 죽이고 만나면 때리고 만나면 죽이고, 그런데도 구원 받았어요. 화면이 없으면 누구한테 하고. 알겠냐? 알겠냐? 그 사람이 강도거든. 강도 보통 강도 아니야. 날강도야, 날강도. 사람 때리고 죽이고 훔치고 빼앗고 강도야, 강도.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거든. 아들한테는 여기서 아멘이 난다.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서기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하기 전에, 바울이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바리새인 앞에서, 사두개인 앞에서,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붙들어 매놓고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병 고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 좀 해봐라. 직접 편을 날립니다. 그들이 바보가? 어이, 당신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그것도 모르냐? 내가 여기서 당신들이 무서워서 설교를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해석해보니까 그렇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 회개하라!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말입니다. 깨닫죠? 나는 그때요, 누가 작용했냐면 성령님이 작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양심을 찌르는 직격탄을 날리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하게 하냐? 당신들이 하락하는 대로 할 테니까 말해주라.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락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대로 안 하면요, 고생 좀 합니다. 하락하는 대로 안 하면 고생 좀 합니다. 고생 한번 해보실랍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사람들 평판, 사람들 눈치,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공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심리적 바이러스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바울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천국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오라니까 왔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쩌면 이 길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후로 당신들이 교회를 잘 관리해라.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잘하시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뭐죠? 가지 마오. 가지 마오.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울면서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해석할게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말씀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께 매임을 받아. 양심의 매임을 받아. 진리의 매임을 받아. 사랑의 매임을 받아. 사명의 매임을 받아. 근데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더라. 가면 틀림없이 오게 가르칠 거다. 억수로 두드리지 맞을 거다. 내 경상도식으로 번역합니다. 전라도식으로 가면 그래도 가면 그래도 흡을 나게 터질 거예요. 다 알아요. 바울이 가면 하모에 갇히는 것도 알고 두드리 맞을 것도 알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닐 것 같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럼 안 가면 되지. 그렇죠? 안 가면 되죠. 그럼 안 두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감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가면 피할 줄 압니까? 가서 감옥에 갇히고 가서 두드리 맞고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안 가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신앙입니다.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더 죽을 지경인데. 예수 죽을래? 가서 살래? 가세요. 예수 죽을래? 가서 살래? 안 하고 편할래? 편하고 편하게 살다가 갈래? 아니면 가서 충성하고 기뻐할래? 말이 이러니까 대답이 어렵죠.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오. 승직자를 승교 피격되신 분들도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에 매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명예에 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에 매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무엇에 매여 중직을 받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건 저한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하시고요. 하나님께 대답을 드리고, 하나님요, 내 이것 때문에 내 중직 받고 싶습니다. 그 답을 어려워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기에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겠네. 한 2년 하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70경년이 아니라 계속하잖아요. 내 70까지 목사고 70 하나부터 목사 아닙니까? 70 하나도 목사예요. 왜? 직분에 연하는 다 했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몇 살까지 엄마하고 그 다음 엄마 안 합니까? 몇 살까지 어머니로서 아이들, 딸, 시집 다, 장가 다 보냈어도 그 다음에도 계속 그들이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왜? 사명은 죽는 날까지 감당하는 게 사명이니까요. 사람의 생각은요, 사탄이 지배합니다. 성령도 지배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생각을 넣습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넣습니다. 최초의 형제가 된 가인과 아벨. 가인의 머리 생각 속에 사탄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디지 못해 때리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론 유다의 생각 속에는 사탄이요 자기의 선생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선생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으십니다. 성령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가서 한바탕 해라. 아직은 네가 경상도 사람에다가 몸무게 60kg 넘는데 나이가 45인데 누가 나를 갈고 끼고 말 빨리해서 못 알아들었죠. 천천히해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막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는데 어떤 남자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그 사람 봐라. 경상도 사투리 안 쓰나. 그 여자 봐라. 몸무게 60kg 안 넘나. 딱 봐라. 몸이 나이가 한 50은 안 돼 보이나. 저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남자가 없다. 빨리 꼬리 내리라. 이게 다 경상도 여자라 그 말입니다.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뭐 할 만큼 살았고 나도 뭐 수고도 했고 나도 뭐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못 참겠다 하고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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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넣어요. 그런데 성령은 지금 참으며 영광이며 빨라 내 힘으로 못 참아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요. 강다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래 참 당신 예수 때문에 덕 본 줄 아소. 그리고 참 넘겨라.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땅 꿇고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면요. 후회고 절망이고 파괴고 낙심이고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가슴을 집어뜯는 후회를 하죠. 사탄에게 했기 때문에 사탄을 좋게 해갖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금방 날 좋아하겠지만 제가요 있던 교회에서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가서 어떤 분이 목사님 목사는요 여자가 울면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요. 고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요. 우리 장로님 친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정자는 댁입니까? 네, 이러니까 저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아직도 권사 안 되십니까? 그럼 묻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뭐 그럼 물을 수 있겠지 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좋네요. 권사도 안 된 게 권사라면 뭐합니까? 권사 안 되면 권찰도 못하나? 그때 내가 좀 젊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좀 어색한 표정으로 그냥 지냈어요. 지금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사장님 뭐 그런 말이 그리 그럽니까? 그 전화통에 대고 여보시오 누구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딱 좋은 집사입니다. 아니 권사는 아무나 하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뽑아야 하지. 다 되고 싶은데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딱 좋은 집사인데. 또 한 번은요. 어느 게 헌신예배를 갔어요. 또 이쪽으로 해서 일찍 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연합 뭘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사회 맡은 분 뭐 회장이 계시고 뭐 부회장 뭐 기도 뭐 헌금에 두고 있는데 이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네. 아, 이분은 기도하실 부회장이십니다. 네. 이분은 뭐 이렇게 예, 광고와 성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헌금 기도하실 누구누구 집사인데 이렇게 예 제가 헌금 기도하실 비택 장립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네네네 했는데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아니 어느 집사면 됐지 헌금 기도할 피택 장례주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야 되나? 학교 가면 선생님 교장쌤 교감쌤 담임쌤 여러 있는데 선생님 이러면 교장쌤 앞에서 선생님 하면 되죠. 교장쌤이라 해야지 교장쌤 대답하십니까? 저한테 부를 때요 성도들이 나한테 박노진 담임 목사님 그걸 안 부르세요. 목사님 하면 내가 예? 이럽니다. 나는 목사잖아요. 그걸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아니구나. 예, yeah, sorry, I'm sorry. 교회의 모든 직분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숨기려고 하는 거야. 숨기는 거야. 목사도 숨기는 거야. 당신은 무엇에 매여서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러십니까? 불러는 왔죠. 오늘 본문처럼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께서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목회 신학자인데 그분은요. 교수로 신학교에서 마지막 마치고 70몇 세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요. 아침마다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답게 내가 살아야지. 그분 지금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또 물어요. 왜? 목사다운 목사. 얼마나 진정성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안 세웠는데 내가 막 운동해야 권사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뻔합니까? 허전합니까? 본문의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인단 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은 성령께서 억지로 바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수 없어서 하노라.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두드려 맞고 고난에 많이 당한다고 하는 말까지 성령이 전해주시더라. 그래도 나는 안 갈 수 없다. 여기서 죽느니 그 가서 살겠노라. 이게 매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이야 사명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직분이 옵션입니까? 당신이 원해서 하는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미션입니까? 사명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옵션은 아닙니다.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참 내 손사람인데 날 보고 목사하라고 했어요. 진짜 내가 원하면 목사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난 원래 내 소원이 목사가 아니었거든. 선생이었어요. 선생 되고 싶었는데 선생 못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목사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끔 수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요, 와 나보고 목사하라니까 이 죽을 지경에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네 목사 아니면 피는 줄 아냐? 이미 갔어요, 이 자식아. 죽진 않았을지 몰라요. 내가 집사가 됐는지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 재산 뚝 떼어서 바쳐도 하나님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게 미션이라고요. 내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팔고 생태로 들어갔어. 나머지는 주여 주를 위해서 성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때는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없습니다. 돈에 팔팔팔에 떨고 돈 내 폰에 얼굴 바빠가며 사는 이게 너무 쪼잔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토마스 C. 오덴이라는 목회신학자가 늘 그렇게 했더라고요. 난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아니요, 내가 존경해요. 어떻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켰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다 목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아침마다 물어보았다는 게 얼마나 그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내 사명이 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를 고백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이르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어볼게요. 사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분위기 보니까 사명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정답은 사명 맞습니다만은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아는 바대로, 당신이 믿는 바대로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다 알겠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명이 끝난다면 내 생명도 끝나는 거잖아요. 사명이 끝난다면 내 생명이 끝나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권사님은요, 70은 안 됐을 때요, 얼음판에 넘어져가지고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다 모였어요. 근데 석 달 만에 사과에 나오셨어요. 70대 몇 중간대가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 모였어요. 이제는 진짜 죽는다고 부족까지 다 받았는데 또 모였어요. 세 번째는 90 가까이 되는데 또 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갖고 뭐라 하는 거 봐. 할머니 또 살 건데 뭐. 근데 그 할머니가 어디 가서 빨리 안 죽어.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근데요, 그 군사님이 맞아요. 제일 큰 아들하고 제일 큰 딸하고 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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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눈을 못 감는 거야.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을 써야 되는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오빠 하고 동생하고 70대 사람 그거 했을 것 같아. 90대 할머니 사명이지 않겠어요? 빨리 죽어야 돼. 죽고 싶은 것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지 마음대로 죽나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믿음을 터분으로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요, 백부장의 미래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군인입니다. 자기의 부하가 병들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하가 일병이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오지 마. 우리 집에 누추하고 오는 건 나는 감동 못해. 말씀해도 되는데 뭐하려고 뭐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나도 내가 군대 장교 아닙니까? 내 부하들한테 하락하면 하고 안 하락하면 안 하고 부하들한테 시기 뿌지 뭐. 다 말 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됩니다. 하고 모두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부하가 나왔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갈도마가 아니라 토마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난 예수님 옆구리에 손도 보거나 손에 못 잡고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 말 했거든요. 8일이 지났습니다. 이르되 만에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데 들어오셔서 도마고 타마라. 도마라. 내 입구리에 손을 달아. 내 손을 달아. 근데 도마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옵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 안 합니다. 엠마. 아 이건 내 해석입니다. 경상도식으로. 엠마. 내가 말하면 믿어야 되지. 인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다. 쪼다같이 그랬을 겁니다. 갈로 닦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눈으로 봤잖아요. 손으로 만졌잖아요.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으면 안 믿어도 있는 건데 말로 믿어.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적 증명일 뿐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지 도마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 들었거든요. 도마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 얼마나 과학적인 사람이냐. 놀고 있네. 성경 과학책이 아니라 신앙책이 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직접 지시하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중직자 마음속에 새기는 세미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저는 손에서 자랐거든요. 결론으로 손에서 자라면요, 이제 3월이고 4월쯤 되면요 송아지들이 막 좋아갖고 막 겨우 내도록 엄마 손 밑에서 외양간에 있다가 막 바퀴 끌고 나오면 이리 좋아서 보름한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어미 소에게 소 죽을 주면 새끼가 더 많이 먹어. 어떤지 어미 소인지 몰라. 그렇죠? 저기 말이 두 마리 있는데 어떤 게 어미 말이요? 먼저 먹는 게 새끼. 근데 어미 소는 안 먹어.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어미 소는 일만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도 못하는 새끼 중송아지가 더 많이 처먹거든. 이땐 처먹는 것 해야지. 그럼 더 많이 잡수시거든. 그럴까? 더 많이 먹거든. 그러면요 동네 어른들 불러다가 어이 박서방 이 섬지 좀 일로 오게. 우리 집에 좀 일 좀 있네. 그럼 간다 하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가 봤어요. 기둥 있죠. 외양간 기둥 있는 데 가서 소를 여기다가 들어요. 앞다리가 이렇게 못 땅에 안 들어 부쩍 들어요. 그 다음에 소 머리를 들고 이래 있다가 소 코를 벌겋게 밝은 쇠파생이로 푹 찔러요. 야!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 콧뿌리를 껴요. 나무를 이렇게 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땡기는 대로 가요. 그 전까지는요 먹지 말라 해도 먹고 가지 말라 해도 가고 말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소가요 얼마나 잘로 하는지 신이 싫어지면 잘 가지 끌으러 가면 잘 끌지 더럭하면 더럭하지 또만한 따라따라 이다이다 하면 따라와요. 그 큰 소가 왜? 코가 끼거든. 이 곧들어가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번에 숨겼다는 대로 숨기기 곧들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들었어요. 따라와서 이해라. 안 하면 아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다섯 살짜리가 그 큰 소리를 잡아 땡기는 게 코가 아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절 마치는 노래입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전번에 십일조를 할 때는 온전한 십일조 하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얘기 듣고 왜 이렇게 뒷꼭지가 땡깁니까? 그런 거야.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요, 저 십일조 다 하면 뒷꼭지 안 땡깁니까? 그런 거야. 내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권사님요, 뒷꼭지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잘 모르겠고 언제는 십일조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뒷꼭지 땡겨서 정신이 없습니다. 맨날 아프고 끝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요, 나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 세 받아가야 사는데 세 받을 때만 되면 돈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 급한 대로 돈 다 쓰고 나면 11조는 맨날 똑같아요. 세는 올라가도 그 알죠? 세는 해마다 몇십만 원씩 올라가는데 11조는 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더라.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어느 날 마음이 걸린 거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봉투가 뚜껑한 거라 보니까 그 권사님 이름이니라 그래갖고 보니까 아, 밀린 거를 다 했는 것 같아. 내가 겁이 나가지고 아직도 뒷꼭지 땡깁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땡기도 안 땡기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풀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야 안 땡길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여성분들, 어쩌면 내가 살아온 날이 남은 날보다 많이 지나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20년? 내일을 몰라요. 청년들도 가니까. 지구는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집사람 하는 얘기 쓱 들었는데요. 한 집사람 주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집사람이 주님 빨리 오시더라. 그렇게 글쎄 말해 빨리 안 오세요. 한 사람이 가정에 좀 비판이 있어. 그러니까 막 빨리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집사람이 주님 안 오시면 네가 올라가라 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 바로 못하고 가는데 완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빨리 안 오시면 지가 가면 안 되나?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말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안 오면 우리 올라가 뿐이다. 종말이 온다고요. 종말이 오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개인적 종말이고요. 근데 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주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바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종말 오기 전에 잘 믿읍시다. 잘 삽시다. 다음에는 어떤 땅을 사가지고 또 주상을 확장할지 집을 살지 모르지만 내가 몇 년 만에 또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돼가지고 주장님 계시네.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드림교회 가냐고 어느 교회 가냐고 물어요. 드림교회 간다 그러니까 저 월배 상인동 드림교회요. 그 말고 저기 저쪽에 이렇게는 아 그 봉산 그 주장님 계신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장님 살아 계십니까 그래. 글쎄 내가 그래 내가 아 그럼 살아 계시죠. 아드님도 장인 되셨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렇게는 아이고 그 주장님 언제 주장을 오십니까. 올려 가서 내가 꼭 건강하게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이 말 뭔가 하면 다음 올 때도 좀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설교 끝, 강의 끝, 세미나 끝. 어쩌면 설교를 들었으니까 지금 기도합시다. 집에 가시게 하면 지금 3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